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감동시킵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대제사장들 혹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헤롯 땅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거의 모든 정치 혹은 종교 지도자들과 상당히 치열한 논쟁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논쟁했던 제사장 바리새인 혹은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뭐 하던 사람들이냐면 당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던 사람들, 당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논쟁하셨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주는 소망은 가짜였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바리새인이 가르친 그 믿음의 길 혹은 사두개인이 가르치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 이런 것은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가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다. 사두개인처럼 살아가지고는 무슨 소망이 없는 거다. 헤롯 땅은 로마가 소망이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가르쳤던, 당시 정치 지도자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제안했던 그런 구원의 길, 소망의 길, 그거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정말 주님께 나가려면 은혜를 의지하는 겸비함과 겸손함 혹은 죄 용서하시는 그 은혜, 근데 그 죄 용서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13장 말씀에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 성전이 소망을 주는 것 아닌데, 성전에서 죄 용서 받는 거 아니고 이미 당시의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 용서는 자기 이 목숨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에 구원의 길을 제시하려고 했던 제사장들이나 혹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허튼 소리를 하고 있고 자기들이 제안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죠.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얄팍하고 우리가 얼마나 값어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사실 그거 큰 은혜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길이 얼마나 어그러진 삶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거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사실 그거 아프고 힘든 일이죠. 우리의 연약함, 거짓됨, 혹은 우리의 어리석음, 이거 드러나는 거 상당히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진실하고 정직할 때에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말씀을 들어도 돌아서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자기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체면 중요하게 생각하면 말씀 듣고 설령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 손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존심이 세면 회개하기 어렵고 자존심 세면 영적으로 성숙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정말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성숙하는 길에 있어서 자기 자존심을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자기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면 이건 믿음 자라나기 상당히 어려워요. 예수님과 논쟁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의 죽이고 싶어 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 앞에 서면 자기들의 거짓됨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과 논쟁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뭐 이렇게 말을 섞다가 보면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수치, 그런 자기들의 치부 이런 게 그대로 드러나 버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뭐 어떻게 넘어뜨릴 수가 없고 오히려 논쟁을 하면 할수록 자기들에게 손해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렇게 막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짰어요. 오늘 본문도 1절 2절 보시면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흉계를 이렇게 꾸밀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여의치 않을 정도로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혹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 생각 혹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이게 폭로가 되면 그때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뭐 이런 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할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을 줄 아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존심과 자기 체면 다 내려놓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보다 더 앞세우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삶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속상해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없애버릴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본문 오늘 본문 보시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은 그 와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마련한 것 같아요. 예수님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부터 보시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말하는 걸 봐서 베다니는 동네 이름이고 나병 환자 시몬이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뿐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어우러져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걸 봐서 나병 환자 시몬은 지금 나병 환자는 아니고 아마 전에 나병 환자였을 겁니다. 지금 나병 환자일 것 같으면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져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이 시몬은 전에 나병에 걸렸던 적이 있었는데 나음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나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병 환자 시몬은 자기 나병에 걸렸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과거의 경험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전에 나병 환자였다. 이걸 지울 수 없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보자면 이 사람은 전에 나병 환자였는데 지금 나병 환자 아니에요. 그런데 전에 나병 환자였다고 하는 그 과거의 경력 그거를 감추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는데 왜 과거에 예전에 뭐 아주 안 좋은 경험 혹은 이전에 그 무슨 이런 그 나병이라는 거는 사실 그 시대에는 아주 수치스러운 병이었거든. 그러니 그거를 감출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감추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 덕분에 나음 받은 것을 좀 간증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나병 환자 시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거에 좀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경력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서 그게 고침받고 새롭게 되면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간증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어떤 한 여자가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마가복음에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런데 이제 난리가 났어요. 오늘 보면 4절부터 보시면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볼까요? 8절까지 한번 봅시다. 4절부터 8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씀이 1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틀만 지나면 죽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상황이죠. 예수님 식사는 하고 계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값진 향유를 부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막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을 책망했어요. 향유를 허비하고 낭비했다는 거죠. 아마 3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진짜로 비싼 겁니다. 그 당시 여인들 중에 혼수품으로 이런 식으로 향유를 준비하는 여인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다니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하되 자기들끼리 막 이거 낭비한 거다 허비한 거다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여인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을 칭찬하세요. 8절에 특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해서 비싼 거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근데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당시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랐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은 이제 곧 죽을 뿐이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없다. 이제 예수님이 곧 세상을 떠나실 거다. 이거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최고의 헌신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집에 손님 오면 향유를 향수를 뿌려주거나 혹은 향유를 발라주거나 이렇게 귀한 손님 대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빠른 소리 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맞는 말이죠, 사실. 틀린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어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던 이유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인이고 죽음을 생각하는 여인이고 이 여인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 때문에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이 여자가 한 일을 다 이야기해라. 그래가지고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에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몇 가지 없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두 군데밖에, 마테마 누가밖에 기록 없어요. 예를 들면 무슨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는 거, 오병이어 사건, 이런 거 전부 다 기록. 그런데 전부 다 기록되고 있는 거 별로 없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야기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어떤 여인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 헤아리지 못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 헤아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좀 예수님께 위로가 될 만한 헌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서 그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죠. 오늘 본문의 허비, 저는 가끔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위한 허비,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위해서 허비하신 주님의 생명이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낭비가 아닐 때는 무슨 이 투자 대비 뭐 성과 이런 거 계산해서 내가 얼만큼 투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는,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을 우리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낭비라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열매가 적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열매는 사실 보잘것없는 거죠. 미미하기 거지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효율적인 투자하신 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부를 드려서 사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는 너무 적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필요 없습니다. 사실 뭐 향유, 비싼 향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300데나리온 아니라 사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어떻게 주님을 감동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전부를 쏟아부어주신 주님께 이런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제자는 또 얼마나 좀 웃깁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한 여인은 300데나리온 향유를 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 상황에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돈을 받기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데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이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여인처럼 생각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 마음 헤아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여인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 좀 위로가 되고 우리 주님께 좀 힘이 되어드리는 그런 헌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